그 친하게 지냈던 장모님 아들이 그 해군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이 그 연평도에 막 포격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당시에는 막 카톡 이런 게 없었어요. 070이라는 그 인터넷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미국서 소식을 듣고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예. 장모님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받으시더라고. 아유, 걱정해서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한데 괜찮다고.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로 걱정하면 안 된다고. 아, 염려는 이 주님께 다 맡겨 드려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야, 이건 나만 바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괜히 걱정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잔소리만 들었다 싶었습니다. 뭐 염려한 나는 바본가 그죠?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전쟁터를 갔는데요. 걱정 안 하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요? 전쟁터 갔는데, 야, 나는 허허허 주님께 맡겼다. 아이고, 막두 다리 발 뻗고 나는 뭐 편하게 자면 되겠네. 그거 아버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지. 한번 해보세요.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보든지. 예. 아버지가 자식이 전쟁터에 갔는데 걱정이 없다고요? 제 군복무 중에 인생의 그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라크 파병, 그 자이툰 부대 선발한다고 막 온통 그 붙여놓더라고. 전쟁터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 흔치 않잖아요. 그런 기회 돈 주고도 못 사거든요. 당연히 소대장한테 지원 의사를 그 첫날에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인데다가 또 사단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그 군종병과, 예, 군종병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실에서 부르더라고요. 호출. 이거는 파병은 부모님 둘다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제 웬만해서 제 인생에 제 부모님이 저의 뜻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거의 다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전화했죠. 1541그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아버지 뜻대로 해본 것 같아요. 아버지 이 말씀 하시더라고. 아, 나는 괜찮다고. 뭐, 나는 뭐, 어차피 네 고집 못 끌 거 아니까. 게다가 니뭐 군대 안에 있는데 뭐 내가 뭘 그걸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뜻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선발돼가지고 이라크 파병에 가 있다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네 엄마 하루도 편하게 못잘 거다. 아니 그 당시에도요 뭐 북한에서 뭐 총을 쐈다 하면 우리 사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셨다는 겁니다. 어떻다 걱정을 하는데 이라크 간다고 하면 오죽하겠냐. 제그말딱 듣는데 지원 못 하겠더라고요. 야, 내 6개월 동안 엄한 사람 잠못 자게 할순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그 해군의 오토바이라고 불리지요. 참수리호. 예. 그거 타고 다니는데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걱정이 없다는 그 장모님의 말을 제 마음이 삐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지 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안도시키기 위한 배려였겠지요. 거기다가 왜 신학생인 자네가 그렇게 염려가 많느냐라는 훈계는 아마 약간의 그 꼰대 심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의 허세가 있습니다. 되게 돈으로 부리는 허세가 참 많지요. 꼭 돈이 아니라 해도요, 지적인 허세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인품의 허세도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싶으니까 뭐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때때로 불쾌해도 안 불쾌한 척, 각자 저마다의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허세는 사실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귀엽게 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정말 좀 귀엽잖아요. 막 젊은이가 부리는 허세는 젊은이대로 또 예쁘기도 하고, 노인이 부리는 허세는 또 노인이 부리는 그 허세대로 또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허세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수준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들은 건 있어요. 왜 성경에서 본 바는 있어. 그러니까 허세를 부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다고요. 해벌레 바보예요. 아우 막 깝깝해 그런 사람 보면. 예, 마땅히 슬퍼야 되는데 지 대학 떨어졌는데 해벌레.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아, 좀 한심한 건지. 예, 범사에 감사하랬다고 억지로 감사 제목 찾아내고 감사할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막 대책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신앙의 허세지.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염려 허세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정죄하는 행동. 정말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탄핵에 침몰했어요. 대통령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걱정해야지요. 예수 믿는 대통령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유, 나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겼네. 우리 국민 뭐 배가 뒤집히든 말든 나는 발 뻗고 편안하게 자세. 대통령이 이거 끌어내려야지. 잠못 자고 대책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전에 겪어봤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대통령 뭐 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그뭐 해양경찰도 있고 구조위원도 있는데 내몇 시간 그 뭐가 중요해요? 아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여튼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의 책임감을 던져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 산에서 하신 설교에 나오지요. 그 마태복음 6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까지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시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 동사는 염려할 것이요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염려하지 말 것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요라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염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나쁜 주인 아래 있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가난한 자유민이었다면은 당연히 오늘 내일 걱정해야 했어요. 오늘 내일 어떻게 뭐 먹고 사나? 뿐만 아니라 한달 뒤, 1년 뒤 걱정해야 했어요. 막막했거든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는 너희 아버지 되신 분 되게 능력하신 분이고 거기다가 선하신 분이니까 너 오늘 먹을지 뭘 입을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메뉴판 보고 결정하듯이 그 정도 고민만 안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지 내일 우리 집에 먹을 쌀이 있을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를 못 믿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경제력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딸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내일 먹을 쌀 있어요. 다음 달 렌트비 있어요. 제 만약에 제 아이가 그 소리 하면 저 혼냅니다. 네 아버지를 뭘로 알고? 이 사람은 내 얼마나 그돈잘 버는 목사인데 의식주 정도도 해결해 주지 못할 사람으로 알고 있나 싶어도 그 부모가 화가 나지요. 자녀가 그거 물으면 아빠 내일 먹을 쌀살돈 있어? 막 이러면 아, 내 그거 못 믿나요? 아빠 우리 이차 타도 돼? 이거 기름값 있어? 야, 한대 때려버릴라. 걔 그거 좀 혼내도 돼요. 예, 이런 염려를 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제 대학 졸업하고 공부 좀더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싶습니다. 처음에 1년만 딱 지원해 주세요. 1년만 딱 6천만 원 지원해 주세요. 그럼 내 2년째부터 내가 알아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하면서 1년에 6천이면요,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공부해 본 분들은 다알 거예요.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정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시리얼, 우유 이런 걸로 아침 때우고 살아도 사실 그 정도 돈이면 빠듯해요. 좋은 학교들은 뭐 학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웬만한 부모 아니거든요. 자식이 이런 질문한다고 화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낼 거예요. 네 부모를 뭘로 알고 1년에 6천만 원 갖고 그 고민, 내 매년 7천만 원씩 보내줄게. 그한 7년 걸리나 박사까지 내 7천만 원씩 보내줄게. 이런 부모 없지요. 자식이 그 질문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왜요? 올바른 마땅한 질문이거든요. 아, 압니까? 아,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뭐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는구나 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 다 컸구나. 네가 도리어 내 경제 사정을 잘 알고 가정 형편을 잘 알고 그것도 염려해 주는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내일 아침밥 먹을 돈 없냐고 걱정하는 자녀를 나무라던 부모가요, 유학비 1년에 6천 드는 거 걱정하는 장성한 자녀는 인정합니다. 마땅한 염려이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에 능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그 염려를 그 억누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 허세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의 방점은요, 염려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책이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 그게 인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어떠한 일에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로봇이겠지요. 우리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모시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과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예요. 아, 어떡합니까? 집사님, 왜 염려하세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신앙이 약해야 어쩌려 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긴 한데,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진짜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멀리 영국에 살다 보니 엄마를 옆에서 챙겨드리지 못하니. 이번 겨울에 한국 되게 춥다 하는데, 엄마 집에 우풍이 심해서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전화로만 괜찮다고 하지 뭐. 아유, 걱정된다. 신앙 좋은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는 집사라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달고 사냐고. 한국이 추우면 장모님만 춥냐고. 한국 사람 다 춥지. 그 우리 교회는 제발 그렇게 간이 부어도 제대로 탱탱 부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보 같은 남편이 있을까 봐 우리 텔레비전 광고가 참 답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는 여보, 어머니 댁에 귀뚜라미 보일라 놔드려야겠어요.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책임감과 연결된 걱정은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걱정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신앙 좋은 행태인 양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녀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데 그 부모 아니면 누가 걱정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걱정해요. 옆집 아저씨 관심도 없어요.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믿어도 마땅히 해야 할 걱정입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돌아온 당장. 아버지가 언제부터 둘째 아들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에게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 걱정. 이 아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 아버지는 그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창밖으로 보면 아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지평선에 아들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걱정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정죄하는 걱정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걱정. 그것이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지갑 안에 부적도 한 장 챙겨 넣는 걱정.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징크스 같은 거 믿고 아, 오늘 쥐띠는 물가로 가지 말했다 하고 안 씻고 예. 시험 기간에 나는 손톱 안 깎는다. 안 깎고 피아노 시험인데 손톱을 안 깎아. 아, 그 깝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모든 걱정은요, 성경이 정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에서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을 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세상 근심이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근심이 극단에 치달으면은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대개 근심할 단계가 지나서 법적인 처분을 받거나 하면 뭐 감옥에서 자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 자살합니까? 근심이 극도에 치달을 때. 예컨대 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거나 압수수색 이후에 옥죄어 올 때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자기 근심이 결국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비단 육신의 이 죽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꾸 그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죠. 그 세상 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깊이 사귄다는 것은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인데 세상 근심으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러 있으면은 실제로 교제가 안 돼요. 그냥 비상적인 형태, 비상적인 관계만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다릅니다. 7장 11절에 그 특징이 나오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예컨대 우리 이번에 그 갈보리 아카데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카데미에 하면서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제가 그것 때문에 제일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예. 목사님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잠을 못 잔다. 그러다가 어쩌다 잠이 들어도 편하지 않다. 이 근심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 근심이요, 사실 여러분 그 11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근심이 여러분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놈의 목사 새끼 잡히기 매봐.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합니까? 이런 근심은 사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에 그 책임감에서 비롯된 걱정과 염려, 이는 마땅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팽겨 쳐버린다면 불충한 종이 되겠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꼭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일로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마땅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내 아이라는 이 책임감이 있으니 아이에 대한 마땅히 이 따르는 책임과 그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 세상의 근심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근심으로 변질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이죠. 11장 28절. 여기에는 바울이 지울 수 없었던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 바울이 가위 눌린 거 아니냐 이라 하는데 아유 그게 진짜 한심해가지고 예. 아닙니다. 그죠? 잠시도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눌린다는 것. 바울은 잠시도 떠나지 않는 걱정을 안고 산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 걱정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지요. 여러분 다들 이런 걱정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들. 여러분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 현철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 있습니다. 요즘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은 당신 생각이라는 것이죠. 결혼하면 노래가 바뀝니다. 언제나 서나 자식 생각 그죠? 네 생각은 없습니다. 예, 자식 생각. 생선 대가리는 남편 몸통은 자식. 예. 약속이 있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출발 시간에 맞게 돼야 딱 도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허겁지겁 막 차에 아내가 타더니 한마디 합니다. 가스불 확인했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확인했냐고. 예. 그러면요. 아 그때 저는 항상 이 자기 동생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대답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내가 가스불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 아 그러면은 그냥 좀 시간이 늦더라도 약속에 아 저는 그냥 체크하고 오라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한 배움이에요. 예전에 몇 번 괜찮겠지, 아 괜찮다고 갔다 왔는데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미 돌아올 때쯤 안에 머릿속에는 집이 불이 타고 있더라고, 활활. 예. 아, 안 되겠더라고. 예. 늦더라도 아 그럼 안심하게 체크하고 오세요. 예.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교회에 겨울에는 이 전열기 히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교회 이 방들이 많잖아요. 예, 제가 이 겨울마다 이 안 끄고 간 히터를 발견한 적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부에 광고도 싣고 했는데. 이 뭐 전기세가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가 사실 또 이 화재에 좀 취약한 그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눌리는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어떤 안 끈 전열기를 발견하고 제가 끄고 온 날은 꼭 꿈을 꿉니다. 막 어떨 때 막 교회가 막 활활 불타는 꿈. 예, 진짜 몇 번 꿨어요. 막 교회 화재가 나가지고 막 성도님들 막 울고 있고 막 저도 막 어쩌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교회 어르신들이 막 울면서 막 아 이거 뭐 목사가 기도를 안 해갖고 그렇다고 막. 예. 그럼 막 꿈속에서 막 제가 또 서러운 거예요. 아,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하나. 진짜 꿈 깨고 나면은 막, 아, 하여튼 혼자서 개꿈꾸고 그죠. 예. 혼자서 개꿈꾸고 혼자서 별걸 다 합니다. 막. 내 혼자 서러워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 예. 누군지. 예. 내 꿈에서. 예. 예. 아, 막 역시 교인들한테는 필요 이상으로 잘해줄 필요가 없다 싶고, 막. 혼자 개꿈꿔놓고 막 혼자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우리 교회가 영국 땅에 세워진 지 그죠? 29주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아까 그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 뭐 원년 멤버, 이 창립 멤버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참 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 갈보리 교회 다닌 지 29년 된 분 한 명도 없는데 그 있는 교회만큼 골치 아픈 교회도 없어요. 정말 그것만큼 큰 복 없습니다. 창단 멤버가 가진 주인 의식만큼 위험한 것 없어요. 재밌죠? 막 깔깔깔 넘어가시니. 예. 자기 교회라는 것.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다들 중간에 들어왔어. 예. 그야말로 자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었다, 제법 되었다, 이런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점점요, 특권의식, 이상한 그 자기만의 그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래 다닌 분들은 마음을 감찰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다 눈치챕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에서 은연중에 풍겨 나오거든요. 또한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는 분들도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손님 같은 마음. 야, 나는 이 교회의 손님이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적당히 발만 담그는 척 해야지. 그런 걸로 변명 삼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본인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될지. 우리 교회가 29년 되었다는 말은요, 29년간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염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런던 갈보리 교회를 위한 근심과 걱정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속이 눌리는 성도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성도들이 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11장 28절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속이 눌리며 염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개교회 중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보편교회론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보편교회론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염려를 겪는 일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세습이나 교회 건축 등 여러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주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위도 하고요, 항의도 하고 교단 차원의 일들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럼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아, 당신은 그 당신 교회나 신경 쓰지. 뭐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난리냐. 남의 교회 일에 왜 간섭이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말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남의 교회에 간섭하냐. 사도 바울 오지랖도 보세요. 로마서, 로마에 보내고, 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이 사람 도대체 어디 등록된 신자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남의 교회 일들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그러니 편지마다 특징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왜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대의식이죠. 그러니 28절은요, 29절로 이어집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옆에 교회 흔들리면요, 그 우리 교회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도 이 장사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옆에 교회 흔들리면 야 아싸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좀 늘겠네 이래 하는데요, 정말 그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흠집 가는 거예요. 형제의 실족함이 곧 나의 실족함이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매의 어려움이요 곧 나의 어려움이라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향한 지난 29년간의 많은 성도들의 염려는 날이 갈수록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로 성장해야 마땅하겠죠. 내 먹고 사는 일, 내 새끼 키우는 일로만 내 속에 잔뜩 눌리는 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해 날마다 속에 눌리는 경험을 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은근히 그 남의 교회 안 되기 바라고, 잘 되는 교회 배합하고, 그 벗어버리면요, 언젠가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100주년 기념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눌린 일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염려들을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된다면은 사실 그만큼 또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각자 저마다 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염려를 벗어버린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요, 책임감을 던져버린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다, 신뢰하라는 이 표현입니다.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근심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일로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자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날마다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듯 좋은 성도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감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가 흥금내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2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런던 갈보리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겠지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애쓰며 기도했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염려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염려를 속에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29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이날을 기념하게 하신 당신의 신비로운 일로 인하여서 찬송합니다. 영적인 허세에 빠져서 근심 하나 근심하지 않는 척하고 믿지 않으나 믿는 척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일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염려를 떠맡아 짊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염려들 가운데 교회를 위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흔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